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우리와 다른 시선이에요. 우리와 다른 그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본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사람의 중심을 봐. 라고 우리가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인 이상은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사실은 볼 수가 없다는 것도 됩니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아, 그럴 거야, 저 사람의 중심은 이럴 거야, 저 사람의 마음은 이럴 거야, 라고 우리가 헤아리지만, 그건 역시도,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데에서는, 그 보신다가 항상 살펴보신다예요. 항상 보고 계시다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거는 다 벌거숭이 돼 있고 감추어질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흑암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거기가 빛이 되니까 그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한 두려움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지혜 없음과 비천함과 그런 모든 상함과 병, 그런 것들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시선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시선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속일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는 내 모든 내면이 그냥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들의 눈이 떠져 가지고요.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부끄럽게 여겼냐면은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있었던 것을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옷을 나뭇잎으로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몸을 가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범죄한 마음이 다 드러나 있고 그 마음은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실 때에 그들은 나무 뒤로 숨었어요. 외모가 숨어지면 나무 뒤로 숨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못 찾으실 그럴 하나님이 아닌 거를 사실은 알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었습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외모를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외모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외모는 보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면은 사람이 보지 않는 그 세계고요. 사람이 그 내면을 알지도 못하면서 외모로만 판단하는 그 판단은 하나님 앞에 그릇되다, 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보면은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율법을 다 지킬지라도 그 중에 하나만 어기면 그것이 죄인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이뻐, 저 사람은 늘씬해, 저 사람은 부자야, 저 사람은 머리가 좋아, 공부 잘했어, 저 사람은 뭐 정말 좋은 집안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지위에 있어, 저 사람은 유명해, 뭐 이런 것 갖고 자기가 헤아리는 자기의 가치관에서 그 뭔가 인정하는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취하면 뭐예요? 죄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에 달하지 아니하면, 그것에 맞지 아니하면은 뭐예요?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그리고 정말 그 능멸한다 그럴까?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왕을 대하는 것과 종을 대하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외모를 취하는 사람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영혼의 그 무게는 왕이나 종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고,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무식하다고 하는 사람 다 똑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가지면 그 아이가 어떻다가 아니라 그 아이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무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아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가져서, 무엇을 나에게 해줄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벌써 사랑으로 마음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내게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는 것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이고, 아플수록, 다쳤을수록, 정말 상했을수록, 그리고 악할수록, 죄를 질수록 가슴 아프고 슬프고 정말 안타까우신 거예요. 살리고자 나에게 정말 그 상한 것들을 다 고쳐주고자, 그 어려운 것을 다 도와주고자, 더 더럽혀지지 않고 더 다치지 않고 더 그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로서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각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정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옳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사람을 헤아리고 모든 시비를 가르며 선악을 가리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구습이에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합니다. 저기 미국 크리스천 방송에 그 이제 유명한 분인데, 왜 그 사모님이 그 뭐라 그럴까, 바비 인형처럼 그 저기 화장도 짙게 하시고 이렇게 그 막 꾸미시는데, 동양 사람인 우리들이 보면은, 아이 목사님 사모님이 왜 저래, 저게 이뻐 보이나, 저렇게 하면 좋아 보이나 라고 우리는 자꾸 그 외모가 마음에 걸려요. 그분이 굉장히 예쁜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그분의 외모만 봐도 자꾸 뭔가 걸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봅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이 또그 보고 같이 그냥 아 이쁘다라고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아참 그 사람들 마음이 나보다 훨씬 넓구나 하는 거를 느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물을 볼 때, 굉장히 모르는 사이에 많은 그 기준을 갖고 있고, 자기 잣대를 갖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있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싫은 사람은 뭐예요? 별로 시선을 주고 싶지가 않고,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고요. 그냥 뭐 정죄하고, 뭐가 욕하고까지는 안 해도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가족이요, 주 안에서의 그 어떤 정말 우리의 그 관계가 성령으로 이어진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그 벽이 생기는 그러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게 매사에 있잖아요. 정말 옷을 반지르르하게 그한 아주 온유하고 인자한 얼굴을 가진 사람과 또 정말 그 거지같이 그런 옷을 입고 뭔가 피곤해 보이고 뭔가 그냥 우울해 보이고 험상궂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접근하기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지만은 그냥 외모를 보고 우리가 벌써 반응이 있는 겁니다. 요새 우리 저기 조카가 아니네요. 조카의 아이네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사는데 아직 돌도 안 됐는데요. 서양 사람만 보면 운대요. 낯을 가리고. 그러니까 걔가 이제 엄마 아빠나 한인 교회 다니니까 동양 얼굴을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서양 사람을 덜본 거예요. 그리고 서양 사람을 보고 운대요. 저희 어린애가 어렸을 때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딴 사람 보고는 안 우는데 흑인을 보면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옆에 아저씨랑 흑인 아저씨들이 이렇게 잘 해주는데 예뻐해 주는데 가까이 오기만 해도 우는 거예요. 그런 낯가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벌써 싫고 좋고가 그 어렸을 때부터 뭐가 자기의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익숙한 것이 좋고 그리고 낯선 것이 싫고 또어그 주위에서 아니면 자기 자신이 느낀 그것이 기준으로 입력이 돼서 커가면서도 계속 그러한 그 뭘까 가치관을 갖고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바울도 사람들에게 그러한 잣대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복음을 들은 사람,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그가 외모적으로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잣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의심하고 계속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고린도 속에서, 교회 속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평을 하는데, 바울의 편지는 힘이 있지만, 글은 잘 쓰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그의 외모는 별거 아니고, 그의 말은 별로 탐탁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너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 너희들 다시 한번 좀 생각 좀 해봐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몸 안에 한 지체의 일원이 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글쎄, 가짜 것도 같고 잘못 믿는 것도 같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놓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것을 갖고 신앙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신앙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가톨릭에 다니니까 다 이단인 것 같고 다른 교단이니까 저거는 뭐가 치우친 것 같고 어떤 때 보면요 자기만 천국 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만 잘 믿고 자기들만 올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다양한 사람들을 다 각각에게 맞추어서 정말 사용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주 조부라운 자기의 잣대에 맞춰놓고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거기에 자기의 잣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저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없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의심할 만하다. 다 퀘스천 마크를 두는 거예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하다가도 살까 말까 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제일 위험하다라고, 제일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서 더 잘 살까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나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답이 나와요. 근데 자기를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손해니까 뭐 해가면서 살까 말까 하는 사람에게는 답이 나오지 않고 20년 살으나 30년 살으나 계속해서 그 문제는 그냥 꼬리를 달고 다닙니다. 뿌리가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없어요. 뿌리 자체가 맨날 흔들리니까 전체가 약해지고 전체가 상해지고 결국은 바람이 불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에게 가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갈라서는 일도 없고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왜? 사랑으로 다 해결이 되게 있고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심으로 다 해결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벽도 없고 갈라짐이 없잖아요. 하나됨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화목해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부탁받았고 그리고 화목해 하는 능력,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는 가졌으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 자기 잣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입장, 그것이 들어가면은 이게 다 흐려지고 다 흔들립니다. 왜? 내가 힘들고, 내가 못 견디겠고, 내가 손해갖고, 내가 암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도망가고 싶고, 뛰어내고 싶고, 거기에 그러고 있는 게 바보 같고, 그러고 있는 게 그냥 있는다는 거 인내하며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이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가치관, 우리의 가진 기준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 자기 중심적인 내게 손해냐, 내게 이익이냐, 내게 잘해주고 내 입맛에 맞으면은 그게 좋은 거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그러면은 그것이 내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이거는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힘들었다고 하는 거, 슬프고 어려웠다고 하는 일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가장 유익했던 거를 우리는 지나가 보면 압니다. 내가 고통받았던 것이 내게 유익했다. 왜? 하나님의 법을 거기서 알았기 때문에. 징계라는 거는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슬프다 그랬습니다.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연단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로에서 골아질 것이 다 이물질이 가듯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하고 나나나나 하던 그것들을 다 제해버리면은 우리는 오히려 의의 평강한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답니다. 영광로에 안 가고 원석으로서는 이물질을 잔뜩 갖고 있어서는 사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으라지, 그리스도 안에서 네 구습을 갖고 살으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습에 관련된 모든 거를 뿌리채 하나님은 십자가에 다못 박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습관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한 습관을 계속적으로 익숙한 것이 좋으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살아도 한국말로 생활했으니까 한국말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만 쓰면 우리 영어 못 배웁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교제할 수 없어요. 미국의 생활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어집니다. 왜? 익숙한 것만 좋으니까. 익숙했던 반찬, 익숙했던 생활, 익숙했던 말, 익숙했던 것. 뭐 세상 것은 세상 것이라 하지만 지금 익숙했던 육의 것을 놓고 우리가 주 안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몇십 년 살아서 영어를 못해도 돕는 자들이 붙여주고 어떻게 해서 살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구습을 갖고 육의 습관을 갖고 주 안에서는 성령을 좇아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치만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있느냐 하는 거 우리는 지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네가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해 봐라. 다시 좀 깊이 스스로 생각해 봐라. 너희들만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우리도 속했다는 거 너희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베니인 목사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놓고 치유하는 이제 그러한 집회 테레비 그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보는 목사님이었고 또 이제 옆에서들 아 저분이 뭐 메시지가 어떤 그 이단적인 게 있다든지 뭐 저것 때문에 뭐 시험 걸리는 사람도 많다 뭐또 어떤 사람은 베니인 목사님이 마치 하나님처럼 또 그 치유를 사모해서 비행기 타고 뭐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또 많은 제가 이제 그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그 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네가 보려고 하느냐? 네 가족이 누가 아프다면 낫기를 원할 것이요. 나으면 네가 기뻐할 텐데.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저에게 말씀했었어요. 내가 사람의 입장으로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잘하고 계시니까 모든 거다 알고 계시고 다 판단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베니인 목사님에 대해서도 저에 대해서도 그 누구에 대해서도 다 지금 알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남의 죄에 간섭하거나 남의 것 판단하고 형제들의 눈에 티에 대해서 민감할 그럴 게 아니라 순수하게 아픈 사람이 낫는 거에 대해서 네가 기뻐하느냐, 고쳐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같이 기도하라고 같이 기뻐하라 해. 그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를 네가 헤아리지 말아랍니다. 한국에 가서 이제 경배와 찬양이나 그때 이제 찬양 그 집회들이 많이 그 유행된다 그럴까? 이제 80년대, 90년대 그런 곳이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손 들고서 울고 막 그냥 그렇게 찬양하고 할 때 쟤네들이 정말 저게 그 정말 영으로 찬양하냐 아니면 감정적이냐 뭐냐 이렇게 제네레이션 연배가 다른 우리들이 보면은 몇 시간 서서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체력적으로도 힘이 들고요. 또 그렇게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꼭 그래야 되나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그 통성기도 하고 막 방언기도 하고 그래야 속이 후련한 사람도 있고 그냥 잠잠히 기도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막 통성기도 하던 사람은 잠잠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자고 있나 하고 있나 그런 거고 또 그 잠잠히 하는 사람은 막 소리 지르는 사람 보면 어떻게 옆에 사람을 저렇게 배려하지 않고 혼자서 저러고 막 하나 하나님이 기가 먹었나 왜 저렇게 하나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외모예요. 우리 중심은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보고 계세요. 문제는 외모로 그래서 싫고 좋고 그래서 가까이 하고 안 하고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다 아니다를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거는 지금 죄를 짓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어떠한 그 정말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긴다든지 아니면은 학식 있고 멋있고 돈 있는 사람 좋아한다 뭐 이런 거라면 그게 외모인지 금방 압니다. 그게 나쁜 것인지 세상 사람도 알아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재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아는데 우리는 영적인 거를 놓고서 사람을 외모로 따질 때가 사실 또 많이 있다라는 얘기. 목사님의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더 좋을 것 같고 뭔가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좋고 나쁘고의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 잘 믿어야지요. 다 제대로 옳게 믿어야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거 중보해야 되고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 초신자처럼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거는 성령을 좇아 사는 거거든요. 성령을 좇아서 살도록 그렇게 중보하며 그렇게 바라며 그것을 같이 기뻐하며 물론 목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 되고 할 만큼의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니까 교계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니까 그만큼의 인정이 있지만 그것이 즉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것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다 반대다. 교회가 인정했지만 하나님은 인정 안 해. 또 그렇게 생각할 일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헤아리면 되지 않고 판단하면 되지 아니하고 비판하면 되지 않고 더더군다나 외모로 그 사람을 헤아리면은 그거는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보면은 생각할 한계를 넘어서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말으랍니다.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실격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아닌지 항상 음미하고 점검하고 자기가 그 믿음으로 살며 성령을 좇아 살며 하는 그 자기의 신앙생활에 항상 비춤 받으며 그 빛 가운데 걸어갔던 그의 그 신앙생활이 그의 사역 이전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바울은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나를 통해서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뭐 했고 그런 얘기는 헤아린 일도 없고 그거를 자랑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스스로 조심한 거예요. 스스로 경계하고 산 거예요. 남의 죄를 볼 때마다 나를 더 경계했고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건 내 속에 있는 게 같다는 거, 아담의 자손으로서 같은 것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 그 자체를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DNA라는 것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육의 DNA를 같이 갖고 나 태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음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사기를 치고 어떤 사람은 훌륭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직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쳐서 모든 것이 무익하다가 모든 인생에게 대한 하나님의 아멘. 보시는 눈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한 자로서 육의 것을 갖고 싸우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서로 싸워봤자 서로 물고 먹어 결국 서로 망하리라 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자기 옳다 그러고 서로 남 헐뜯고 남의 눈, 형제의 눈에 티를 뽑아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서로 망하리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새 피조물이라 성령께서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의 과거, 그 사람들의 현재, 그 사람들의 가진 어떠한 것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믿음 때문에 뭐예요? 자기가 외모로 보고 또 소문으로 듣고 가진 여러 그런 것들을 다 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이론과 모든 그 하나님 앞에 높아진 하나님을 아는 데에 높아진 그런 상식적인 거 자기 가치관 자기 기준 그런 걸 다 파하고 자기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다 굴복시키고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에게 주신 권세 그건 우리들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를 가졌냐면은 사람을 세우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졌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지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운다. 살리시는 영 세우시는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바울이 자랑하고 또 그렇게 선포해도 그것은 과한 것이 아니다. 지나친 것이 아니다. 사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세우시는 영, 그분의 권세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사실은요. 그분의 권세 앞에 내세울 다른 권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나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가 막으며 하나님이 여시는 문 누가 닫으며 하나님이 닫으면 누가 열겠어요? 그 권세를 가졌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해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못났으니까 이런 내 안에 성령님 계실래나 오셨을래나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실래나. 그거는 성령님에 대한 부인이고 성령님에 대한 의심이고 성령님에 대한 정말 그 모욕이라 그럴까? 계신 분을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가장 기본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결국 사람끼리 놓고 자기들이 옳다, 자기들이 좋다, 자기들이 자기의 잣대를 갖고 재면서 그 속에서 지금 바울을 재고 있고 그 속에서 지금 자기들은 바울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옳다라고, 맞다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바울이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그들이 뭐라 하든지 나는 그들의 그러한 말에 별로 내가 개의치 않는다. 그들과 짝해가지고 그들과 버텨가지고 그들하고 입을 맞춰서 내가 그들한테 변명하면서 난안 그래, 뭐가 이래 그러면서 그렇게 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고 그들이 하는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세상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사실 기분 나쁜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속상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나는 욕을 먹고 나는 그렇게 받아도 마땅할 그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가려주신 많은 그러한 그 정말 오히려 은혜로 덮어주셔서 살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한 나 자신, 더 비천하고 더 악하고 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신인 것이 사실은 또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나는 죽고 그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못 박혀 이미 장사되고를 믿고 사는 것이니까 나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했다가 아프고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육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건 역시 외모로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서 성령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인정 안 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정말 천지창조하신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그러한 주권자로서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걸 내가 언제든지 인정하면서 사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인정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 내가 알고 모르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대하지 않고 사람한테 기대하고 하나님에게 기대하지 않고 물질에게 기대하고 조직에게 기대하고 세상에게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그분 하나로 충분하고 그분 하나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인 걸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악조건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면 그가 살 수 있고 설 수 있다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믿음 속에서 그러한 선포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남이 지금 사역을 하고 남이 해놓은 거를 내 자랑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다. 내가 분량의 한계를 지나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그 성령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지금 삶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랑하는 그런 자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보세요. 자존감이라는 거 우리는 프라이드가 없으면 뭔가 그 비굴해지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굉장히 상합니다. 그런데 이 우월감이나 그러한 열등감을 갖게 하는 그러한 자존감이 만약에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생긴 거라면 그거는 뭐예요? 외모를 본 세상에 속한 거고 육에 속한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 세상에 정말 유익한 소중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알고 선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은 내가 가난해도 상관없고 사람이 욕을 해도 상관없고 내가 아파도 내가 뭔가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자존감의 그 근원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귀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귀한 거예요. 사람이 몰라서 세상이 몰라서 그 사람들이 보질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지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못 봐도 내가 보고 내가 인정하면은 내게는 행복이요 내게는 뭐예요? 천국이 임한 것이요 정말 나는 축복받은 자라 이 세상 아무도 부러울 거 없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 하나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져야 되는 자존감입니다.
네.
무슨 라이센스도 아니고 집안도 아니고 무슨 공부도 뭐도 아닌 거예요. 아는 집사님이 아이들을 이제 좋은 학교 가게 하려고 이제 공부해라 뭐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학교 가가지고 훌륭한 아이들이 될까를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큐티하는 중에 자기가 그 아이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아이로서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뭐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 그래서 뭐 그림도 그려 저기 가르쳐보고 음악도 가르쳐보고 붓글씨도 가르쳐보고 주판도 하게 해보고 또 공부 각 과목 뭐 학원도 보내보고 여러 가지 뭐가 이 아이에게 좋은가 이 아이가 잘하는 게 뭔가 막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래나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두신 소원이 뭔가 이 아이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내가 그만큼 머리를 쓰고 그만큼 고민을 하고 그만큼 노력을 하고 그만큼 투자를 했는가 물론 답이 안 했다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많이 회개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 집사님만의 고백이 아니지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잘 되기를, 잘 살기를, 훌륭하기를,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이 정말 합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아는 데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데에 얼마만큼 서포트 했느냐. 얼만큼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렸으며, 얼마만큼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 부모가 되었느냐 했을 때, 학교 보내고, 놀러 보내고, 뭐 배우러 보내고, 그 아이들에게 좋다는 거 하게 하는 거 서포트 하는 그거에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도 노력과 투자를 못하는 부모들이 많은 거예요. 왜? 가치관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는요, 삶 속에서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말로 해봤자, 아무리 뻔지르르하게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는 괜찮아 해봤자, 삶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엔 이미 다 드러나져 있어요. 우리는 회칠하는 데에 굉장히 이렇게 익숙하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저는 가치관 자체를 하나님 앞에 합한 아이라는 그 기도 제목 하나 놓고서 아이들을 키워왔고, 예배 하면서 키웠고, 맨날 찬양하고 맨날 화제가 그랬지만은, 그리고 어떠한 것보다도 사람을 어떻게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잣대로 재느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아이들을 그 체크업하면서 키워왔지만, 하나님이 중간에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인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제가 키우는 그 아이들은 바리새인 만드는 아이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외모로 그리스도인답게 그 마음을 아무리 가르쳐도요, 마음은 가르침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상해지고, 그 마음이 낮아지고, 그 마음이 깨지고, 그 마음이 애통해져야 되는 거지. 노력해서 나는 사랑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뭐가 사람들을 그 공평하게 보는 마음, 사람들을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 뭐 아무리 가르쳐봤자 가르쳐서 되는 마음이 아닌 거야. 자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되는 거지. 갖고 태어난 마음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게 되지를 않아요. 해봤자 정말 말로, 입술로, 그리고 나타나는 행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안 되는데 중심은 다른데 말로, 입으로, 행동으로만 나타나면 그거를 하나님은 위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화 있을진저한 거예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도 그거 한 가지라는 거를 알고 그렇게 해도, 그러나 가르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성령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각각 안에서 하세요. 생명은 각각 안에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각각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 하나가 성령을 좇아 사는 삶에 일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울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역자들보다 나아서, 나는 믿음이 좋아서, 나는 더 많이 수고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남이 수고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서 수고한 우리를 통한 성령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결코 이것은 다른 사람의 그러한 그 자랑을 내가 뺏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바울의 바람은 뭐냐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럼 어떤 복음을 들었겠어요?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를 또 들은 거예요. 복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하여져야 되는 것을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왜? 바울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 지상명령이라는 거는요, 이 땅 위가 아니라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그러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나아가라부터.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그러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세상으로 내가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나아가라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 권세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세우는 권세예요. 사람을 살리는 권세예요. 사람을 파하고 무너뜨리는 권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육이 파해지고 그의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의 모든 이론과 그의 모든 상식과 그의 모든 구습과 그의 모든 생각들이 다 파해지고 다 굴복돼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요. 그것이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제 그것이 망하기 위해서 그들을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그것이 내가 망하는 것 같고 그것 만지고 그것 다치는 것을 우리는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나 자존심 건드리지 말고 내 감정 건드리지 말고 내 것만, 내 자존심을 자꾸 생각하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심으로의 내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또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이유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니 너희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 된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다 라는 거를 바울이 복음과 함께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죄사함,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멸망하지 않는다. 그것만 전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를 그가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우리가 전한 그 지경에 그 지역을 넘어서 너희들이 또 나가서 그 지경이 넓혀지기를 우린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지경이 점점 넓혀지는 게 결국은 뭐예요? 바울도 그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또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성령의 임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그 지금 일원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집에서 10여 년 전에 한 1년 넘어를 계속 지경을 넓혀라를 말씀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여기가 좆싸우니 하는 거예요.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즐겁게 이렇게 잘 가면 되지 않냐.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나아가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가서 또 핍박도 받아야 되고 많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은 또 흩어지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끼리끼리 뭉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거대화됐을 때 하루에 3, 4천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제자들이 불어나고 그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지만 그들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흩어지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사탄에게 유혹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는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편하고 좋은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이것이 좆싸우니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를 빼놓고 지경을 넓히는 것을 빼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썩어가고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시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열매 맺어서 싹이 나고 불어나가는 거지 자라나가는 것이지 시들어져 가면 고목이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을 대비하는 거지 우린 세상에서 편하고 여기가 좆싸우냐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오시더라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있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리에 전하는 사람들과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이음질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은 사랑으로 세워져 나가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오늘도 그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보라 추수할 것이 많다. 너희들이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한 겁니다. 이제 안 가도 돼. 네가 안 가도 다른 사람이 가. 아니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요. 또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면 어디라도 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들이니까 자기들의 스케줄을 갖지 마라. 자기들의 시간을 갖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우선 조건이다.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내가 접붙여서 살아야지 내 스케줄을 따로 갖고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죽기 생전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나를 바쁘게 나를 계속 필요하다 뭐하다고 자꾸 다리 잡고 뭐 하잖아요. 제가 젊은 지체들 보고 그럽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그 아까운 체력과 아까운 그 젊음을 복음을 위해서 안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안 쓰고 나중에 세상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세상에서 아무 할 일 없게 되면 그때 가서 쓰겠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젊어서 어린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헌신해서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잘 해보세요. 정말 헛되고 헛되답니다. 바울이 자기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그 속에서 정말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사람 보고 하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도 거기에 기쁘고 거기에 넘치는 은혜가 있고 거기에서 축복된 그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안에 하나님 계셔, 그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당당하게 그 사랑하는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주 안에서 누구 자랑하겠어요?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자랑인 거예요. 그 자랑 우리의 보배가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도 막 얘기하고 싶은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일본에서 살 때 매일 제 집 앞에 왔다 갔다, 저희 집에서 좀 떨어지면은 저기 여기 있어서 출퇴근하면은 거기를 그 이제 주택가 사람들이 항상 우리 집 앞을 이렇게 지나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일하고들 있어요. 저는 일본이 외국이고 제가 정말 거기서 사는지 죽는지 사람들하고 별로 아무 관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닐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도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저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 뭘 하고 살고 있냐 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을 몰라요. 정말 나가서 내가 세상에 제일 복되고 내가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천국에 초대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잖아요. 그거를 저는 받았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나만 천국 가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학교 가는데 학교 전체에 우리 집만 크리스찬이에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만 천국 갈 거냐. 너희 친구들은. 저희 집을 개방해서 교회를 하면서도 저의 마음에 항상 갖고 있는 게 나만 천국 갈 거냐. 우리만 천국 갈 거냐? 우리끼리만 갈 거냐예요. 제가 이 세상의 사람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자랑할 만한 분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안 부럽고 어떤 사람에게도 제가 그런 면에서 열등감 느끼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도 생각 안 하지만, 잘났다고도 생각 안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하고 비교하는 그런 일들 자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네가 예수 믿어? 네 안에 성령님 계셔? 저 사람들 안에도 있다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도 사랑해. 저 사람들이 너보다 더 사랑받는 것 같아? 아니, 내가 너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내 몸을 다 지켜내줄 만큼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해 하시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추천하고 사람이 인정하고 사람이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에게 받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않고 이력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개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 하나하나의 모든 내면, 모든 중심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분 앞에 감춰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정하시는 사람, 그분이 칭찬하시는 사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육을 칭찬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고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도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도 아니고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고 뭐가 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인정받고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여졌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전 세계보다 귀히 여김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불러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자고 깹니다. 정말 주님의 기뻐하는 자로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